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저희들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온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 9항부터 제16장 12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논한다. 8항부터 12항까지는 지옥 강하의 교리를 설명함입니다. 9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하 세계에 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하에서 죽은 족장들의 영혼에게 내려가서 이미 성취된 구속을 발표하며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율법 하에서 죽은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죽은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편에서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에 그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으리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먼 나라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해방되리라는 예언이며 스가랴는 백성이 당한 바벨론의 비극을 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비교하는 동시에 교회 전체의 구원은 낮고 깊은 곳에서 석방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럭저럭 하는 중에 그곳을 지하에 있다고 생각해서 림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뿐만 아니라 림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림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상들의 림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자들이 갇혀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풀어줄 때까지 그들은 조상들의 림보에 갇혀 있다는 그런 말이죠. 둘째는 어린이 림보가 있다고 또 가르칩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세례로 원죄를 씻지 못한 채 죽은 갓난 아이들이 어린이 림보에 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가톨릭 교회의 림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저술가들이 반복했고 지금도 여러 사람이 참말이라고 열심히 옹호하지만 여전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들을 석방하러 그리로 내려가셨을 것인가요? 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소망으로만 맛보았던 그 은혜가 그때에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요. 여기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소망하였던 그 은혜를 맛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명백히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구절도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망대에 있는 또는 보통 번역하는 대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문맥으로 보아서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도 구약시대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때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죽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은총에 참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에 똑같이 동참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해서 그 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은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강림을 목전에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건자들과 불신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양자를 무차별적으로 혼동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았다고 가르치려는 것뿐입니다. 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넣어놓은 이 부분을 지금 칼빈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강화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정신적 고통이 심히 컸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경과는 별도로 사도신경을 말하죠. 여기 신경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더 확실한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설명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놀라운 위로가 가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여기 의미는요 영혼의 고통이 없이 그저 단지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이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 죽음에는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혼이 정죄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무서운 고통을 경험하셨죠. 예,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천벌을 받으며 그 진노를 진정시키며 그 공정한 심판대로 배상을 치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응의 처절함을 그대로 받으셔야 했고 그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셔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지옥의 군대들과 영원한 죽음의 쓰라림을 친히 당하셔야 했던 것이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예언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의역한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하려는 뜻은 그리스도가 악인들을 대신해서 보증과 담보가 되시며 심지어 피고가 되셔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벌을 참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사망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들에게 가하신 죽음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매장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그 뒤에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순서가 이렇게 뒤집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절하고 가소로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사되심 이전에 일어난 일을 장사되심 이후에 언급해 놓았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하찮은 어리석은 반론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셨고 하는 요 지금 그 순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신경이 사도신경이 말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도 주셨다는 것을 즉 정죄와 버림을 받은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뜻입니다. 여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한 구속의 대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큰 고통을 겪으심으로 더 크고 더 탁월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이 고통 치르신 것을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칼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로 이 설명을 변호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또는 정복되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의역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고통에 붙잡히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오는 고통이며 죽음의 원인입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나서서 장난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겠는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볍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죽음은 대단히 사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몹시 무서워하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무한한 자비를 참으로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그리스도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서 5장 7절 의역한 것입니다. 같은 뜻임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외하심 또는 경건하심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체와 표현 방법으로 봐서 그것은 부적당합니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그의 두려워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죄인으로서 죽음에 삼켜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멀어진다고 느끼며 하나님에게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연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멸망을 계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히 낙망하셔서 깊은 고민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지 않을 수 없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외치심을 그리스도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히 그의 심중에 있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셨다거나 노하셨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안식하게 하는 자라고 하신 이에 대하여 노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면 그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로서 아버지의 노염을 푸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엄격한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채찍을 맞아 고통을 받으셨으며 이사야 53장 5절 노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징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힐라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가 다른 구절에서 십자가와 죽음과 지옥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며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지만 사람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한 말도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같은 주장을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슨 까닭에 한 사사로운 개인의 증언을 인용하겠는가요? 여기 이 말은요. 사도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사로운 개인인 힐라리의 증언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를 회상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괴롭히며 압박하는 공포심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은 보통 슬픔이나 사소한 원인에서 생긴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 더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개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 삼켜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참조 베드로전서 3장 22절 불가타역.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5세기 초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말합니다. 이제 1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오류에 대해서 이 교리를 옹호함. 여기서 어떤 무교육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뜻하죠. 무교육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서운 회방을 한다고 외칩니다. 그들의 항의는 무지에서가 아니라 악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칼빈을 이제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답지 않은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반대파들은 예수님께서는 공포나 두려움을 결코 십자가상에서 또는 그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코 느끼지 않으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칼빈을 맹비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중상을 하기를 그들은 더 심하게 이제 칼빈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음과 반대되는 절망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가졌다고 칼빈이 주장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서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죽으실 때가 가깝기 전에 그는 심령의 민망, 불안하여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슬퍼하셨고 그때가 다가오자 무서워 더욱 심히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시늉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추악한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에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바르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슬픔을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또 사실 그의 영혼도 함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신체에 대해서만 구속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움츠리지 않고 우리의 약점들을 담당하신 데서 그의 인내가 아무리 찬양해도 닿을 수 없는 그 인내가 빛납니다. 따라서 이 일은 그의 하늘 영광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로도 우리의 고민과 비애에 대한 위로도 여기서 생겨납니다. 즉 이 중보자는 불행한 우리를 더 잘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악한 일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막 그런 것을 이제 본질상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반대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시는 성령보다 그들이 더 현명하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 공포를 느끼셨다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다 조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칼빈의 반대자들은 마치 그들이 성령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주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폭력이나 필연성의 강요를 받아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자비심으로 굴복할 생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모든 고난은 조금도 그의 권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이 회방꾼들이 속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칼빈의 반대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을지라도 아무 죄나 오점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셨다. 아주 중요하죠. 그 상태에서 연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 죄나 오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반대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이런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와 달리 불순종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격렬하고 혼란한 감정이 한도를 모르며 따라서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표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표준 삼아서 그리스도를 이제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합니다. 이 표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실패하고 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부패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의 움직임에서 극단을 억제하시는 훌륭한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와 같으실 수 있었지만 이 특성에 의해서 그 느끼시는 법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슬픔,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지만 우리도 느끼죠. 느낀 것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느끼는 법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나 오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논적들은 논박을 당하자 다른 허위 진실로 비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무서워하셨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무서워하신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이 저주와 진노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전한 줄로 아셨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교묘하게 또 이제 말을 하네요. 주장을 하네요.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은 그리스도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지 못하며 겁이 많으신 것이 그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었겠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무서워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보통의 죽음만을 무서워하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하는 그런 주장대로라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죽음, 보통의 죽음을 무수하셨다 그렇게 이제 반대자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지 못하고 도리어 겁이 많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보통의 죽음을 무서워하셨다면은 그것은 결국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불명예를 드리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둑과 그 밖의 악인들이 거만하게 죽음을 서두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멸시하며 만용을 보이며 어떤 사람들은 고요히 견딥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죽음을 겁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놀라며 거의 마비되셨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조와 위대성이라고 할 것인가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기적적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일이 전해지는데 격렬한 고민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는 비밀이 아버지에게 신음으로 호소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특별한 위로로 그 용기를 고무해야 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모든 의심을 흩어버립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보통으로 죽으시면서 그 죽음이 무서워 심히 고민하며 피땀까지 흘리셨고 겨우 천사들이 나타났어야 기운이 되살아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나약이었겠는가요?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보통 이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일이 보도되고 있다. 곧 고통이 극심하여 그의 얼굴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저 보통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핏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로 괴로워하셨고 천사들이 나타났어야 겨우 진정되실 정도였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나약함이었겠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믿을 수 없이 비통한 마음에서 우러난 저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세 번 반복하신 저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보통 죽음보다 더 가혹하고 더 곤란한 싸움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싸우고 있는 이 궤변가들은 반대자들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대담하게 짓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되었다는 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바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가령 누가 묻기를 그리스도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지옥에 내려가셨더냐고 한다면 나는 대답합니다. 이 기도는 출발이었고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고요. 저 그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고로서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가련하고 무서운 고민을 하셨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신적 능력이 일시 숨어있고 육의 연약이 자리를 차지했지만 고통과 두려움에서 온 그 시련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연설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는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한 말이 사도행전 2장 24절 의역한 것입니다.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이를테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 점에서는 조금도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격렬한 고민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그의 비범한 기도가 증명합니다. 그는 무한한 고통을 느끼셨지만 자기를 버리셨다고 외친 그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아폴리나리스와 이른바 단의론자들의 과오를 논박합니다. 여기 아폴리나리스는요, 아폴리나리우스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362년에 시리아의 라오디게아에서 출생하였고 381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약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혼이 없고 대신에 그 자리에 말씀이신 로고스가 있다고 주장하였어요. 그런 주장은 곧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이 있었으나 영혼은 없었다고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절반 사람에 불과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가 아버지에게 복종하시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종하는 성향이나 의지는 영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요? 그의 영혼이 불안을 느낀 것은 공포심을 구축하고 우리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단의론자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성에 따라서 원하신 일을 인간으로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한 공포심을 반대 감정으로 극복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되는 그 감정, 신성이 원하신 것, 또 인성이 원하신 것에서 그 반대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27, 28절 말씀.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모순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신을 억제하려고 굉장히 애쓸 때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은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 중에서도 그에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애쓸 때 나타나는 그런 격렬한 행동이 결코 없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시고자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셨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주님께서 견뎌냈었던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복락과 평화는 모두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한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배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